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그리고 청소년, 20대, 30대, 그 후의 계속되는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근심은 그때그때 계속됩니다. 싫지만 그렇게 걱정과 근심은 계속됩니다. 때론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통해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 마음이 불편함이 좀 있었고 제가 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근심이 일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시니어로서의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면 90이 다 되어가는 연세임에도 걱정과 근심이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있으면 개중 참으로 어렵게 되어버린 자식이 있으며 그들이 마음속의 염려가 됨을 보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질병 등이 계속되어 또한 그들을 어렵게 하는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도 보게 됩니다. 아까 간단히 여쭈어보았지만 한 주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근심 없이 진정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이 있다면 왜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심을 없앨 수는 없나요? 지금 그것을 없애면 하지만 그 다음의 염려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문제와 염려와 근심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겠죠.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심 걱정보다 어쩌면 더 큰 무엇으로 방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크게 불이 난 곳에 도리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을 터뜨려서 진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로 그 불을 잡히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힘이 들 때, 거기에 폭탄을 터뜨리면 주위의 산소를 순식간에 그 폭발이 다 써버리게 되고, 그 화재로 인한 불이 필요로 하는 산소까지 다 써버리면서 그 불이 순식간에 꺼지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매우 다른 그런 진화 방법 아니겠습니까? 때론 우리는 그불 하나를 꺼뜨리려 노력하기보다 불 전체를 꺼버릴 수 있는 보다 큰 차원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변이나 그 밖의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야지 사실 우리의 그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하나하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욱더 녹록지 않고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만을 해가야 되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불 하나하나를 꺼뜨리기보다 불 전체를 끌수 있는 보다 큰 차원의 어떠한 백신 같은 그러한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출가하여 스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연을 끊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과 술로 그 근심을 잊어버리려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옳은 것은 아니죠.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저희는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갉아먹지 않을 이기는 방법을 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 방법을 자주 듣고 설교나 방송에서 또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해하고 교회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 곧 망각을 해버리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최근에 참으로 여러 일이 개인적으로 많아서 마음이 때로 어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주 듣는 해결 방법일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한 같이 나누고 상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늘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끝없는 중보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의 관점에서는 정말 일시적인 것이고, 영혼의 삶은 지금 하늘의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참이 말씀이 단지 선언적인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내가 속 깊이 느끼는 순간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때론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냥 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예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큰 관점에서요. 각 개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알고 내 이 세상 삶에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진정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함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실 계속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절로 구원받은 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함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상기되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내가 한 적이 있나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실 때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해달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말씀을 아침에 보내드리면서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희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희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고 우리의 눈물이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내려와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기는 방법은,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같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위의 것들만 추구하면 안 되는 것 말이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한 손으로 그것을 잡고, 위의 것을 잡고 땅에 있는 것을 또한 다른 한 손으로 잡고 있는 나를 쉽게 발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잘 벌어서도 안 되고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하는 등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릴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애착을 두지 말라 고 말씀하십니다. 애착이 없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애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닮은 삶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이가 소위 하버드에 가면 좋지만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하버드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집에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애착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애착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여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착은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고 그것은 저의 인생을 바꾸었고 제 인생을 참으로 오랫동안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완전히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가면 좋지만 안 가도 정말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가지면 좋겠지만 그것에 애착이 없는 나의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애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함을 고백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정말 또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은 감추어진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저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때론 자신의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 낮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등등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 우울함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 결혼할 나이에는 배우자를 잘 만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또 젊은 중년이 되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을 이길 수 없고 나중에는 자녀가 잘 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는 건강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만을 하면 이렇게 자신은 항상 누구보다는 항상 못하게 됩니다. 비교는 누구보다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궁극적인 것이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해 눈을 감기 전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친구가 많은 것도 재산이 많은 것도 직장이 좋았던 것도 아닌 사실 내 안에 감추어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뚜기같이 주위의 압박과 비교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가치는 정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당당함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나를 당당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작게 만들던가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삐뚤어지기 쉽고 또한 사회를 향한 악감정을 가지기 쉽고 필요 없는 반항 기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주변과 비교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 주위의 시선이 나에게서 물러나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이제 올라오게 됨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진 생명,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같이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생명을 느껴보는,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복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을 갉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절 설교에서 우리는 부활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승리의 삶의 근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나 하고 괜한 걱정을 했음에 머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이런 임박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까? 1972년 김일성, 이 김일성 주석이 종교는 아편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는 특히 모두 박멸되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박해해왔고 그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왔습니다. 그리고 1972년 그 해,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는 공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에 황해도 곡산에서 그만 땅이 꺼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꺼진 땅 속에서 아이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성도와 한 목사님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살면서 예배를 드려왔던, 숨어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상부에 보고되었고, 약식 재판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수형,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이 모여 있고, 차례차례 사람들이 죽어갈 때, 13살 난 어린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서 있었고, 목에 밧줄이 매어집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 엄마!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엄마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 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야. 그리고 이어서 옆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얘야,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들은 집행관은 더욱더 화가 나서 발로 그 아이 발밑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서 아이는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 아이보다 한살 많은 형도 나오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께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남긴 채그 역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죽게 됩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렇게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무엇보다도 끔찍한 그러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한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정말 소름을 돋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성도 공동체를 이끌었던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이 이제 붙들려 나옵니다. 집행관은 그 목사님은 뭘 교수형으로도 죽이지 않고, 찬 흙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를 할때 쓰는 공사용 롤러 바퀴, 쇠바퀴를 불러다 다리부터 으깨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조금 세상과 타협을 하여 그래도 목숨을 유지하며 살수 있었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죽음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였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않았고 구원받은 후 내 안에 감추어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부활의 복된 소망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갖고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러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으로 나약하고 믿음 없고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나의 삶을 더 이상 갉아먹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눈물 없음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의가 내려와 내 모든 걱정을 이기고 그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하늘의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암울함과 흔들리는 믿음이 나를 엄습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힘이 들어 저희가 평강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을 때가 매일같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구원받은 후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부활의 복된 소망을 갖고 있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